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복음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샘솟게 하시고 주님과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믿음의 길,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또 신앙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나온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에 있을 모든 모임과 기도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멕시코 SMT팀과 함께하여 주시사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비롯된다라는 이신칭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등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승리의 찬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승리의 찬가 이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다 아니다 라는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여서 기존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인들로부터도 공격을 받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먼저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자신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음을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고 있고 3절에서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희망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밝힌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리페인데 이것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고통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래도 항상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 전하는 것을 그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가 하는 모든 권고는 거절당하였고 오히려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늘 고뇌하고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받기를 원했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데마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헤렘을 번역한 것입니다. 헤렘은 긍정적인 면에서든지 부정적인 면에서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이 될지라도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도 자신의 골육의 친척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 동족을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 모습, 진정한 애국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애국심을 갖고 살아가되 편협한 애국심과 자민족 우월주의와는 반드시 구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민족 우월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치즘입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독일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며 열등한 유대인들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을 제도적으로 탄압하고 조직적으로 학살한 사건, 그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서 선진국들의 제국주의를 받아들입니다. 또한 기술과 제도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도 식민지들을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이론이 바로 정한론입니다. 즉 이것은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정한론이 대두가 되고 또 그것이 실현된 것이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이었던 그 조선은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간 일본으로부터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치즘이든 정한론이든 결국 그 사상의 내면에는 자민족 우월주의와 편협한 애국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애국심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동족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와 같은 천국을 바탕으로 하는 그와 같은 애국심인 것입니다. 또한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심을 바라면서 그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광복 제77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경축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축 행사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조국을 떠나온 그와 같은 이민자입니다. 그렇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들이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얻고 또 조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진정한 기독교인 애국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신의 고통을 밝힌 후에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네 가지의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특권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이 소유한 8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 조상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온 것, 이 여덟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여덟 가지의 특권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그 어느 민족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사건이고 영광과도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셨는데 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렸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이스라엘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혈통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을 보면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다른 것과 같은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나아만 장군, 또 선교사였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한 도시를 구원하는 그와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장군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체험을 받는 그와 같은 구원을 받는 놀라운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한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간과하시는 그 유기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는 그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섭리, 이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독선적인 분이 아니신가, 독재자와 같은 분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을 1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어서 불의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시는 그 섭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왈과 왈부할 수 없는 그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 속에 있는 일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버림받고 심판당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일을 행하신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버림받은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불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택과 유기를 올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대해 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에 그것은 인간의 사고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유기는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아니하고 죄를 선택합니다. 또한 이런 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발생됩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는 인내와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량 없는 은혜를 포기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심판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은 특권을 받은 존재였으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써 구원에서 멀어지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그와 같은 현상 속에서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에 또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그와 같은 놀라운 것임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경우 그것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음을 또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은 영원히 멸시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와 같은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동족을 위해 복음화와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또 그 다음에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이루어 영생을 얻는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나성영락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또 새로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 가운데 세우는 그와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픈 이웃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를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영적인 것을 심고 그 열매를 먹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자녀들과 손주들이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